14번 함께 하시면서 밖에 있는 분들 부르도록 하죠. 584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쉬셨나요? 신앙 생활을 하는데 핵심이 바로 하느님이거든요. 그런데 예. 우리가 그 한국에서 믿는 천주교회를 개신교회에서 마리아의 교회라고 이야기할 만큼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하느님이신데 우리는 성모님에 대한 신심이 돈독해서 마리아의 교회라고 그 빈축을 받을 만큼 뭐 인간은 좀 중심을 잃은 것도 없지 않아 있다. 그걸 인정해야 된다. 그러면서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는 더 하느님 안에 깊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지금 한국 개신교 안에는요 마리아라고 하는 단체들이 꽤 생겨났습니다. 아주 아이러니컬한 얘기죠. 천주교를 보고 마리아의 교회라고 비난하면서 자기들은 마리아회가 있어요. 네, 가끔씩 다른 데 가면 그걸 많이 봅니다. 재미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 하느님은 누구신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거니까 좀 알아들었어요.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하느님은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하느님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더 본질적인 것은 하느님은 누구이신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하느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그래서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카톨릭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가, 카톨릭이라는 건 유니버설하다 그런 뜻입니다. 카톨릭이라는 뜻이 이 저기 라틴 말로 하는 카톨릭이라는 것이 영어로 유니버설하다 하는 것 똑같은 이퀄입니다. 그래서 카톨릭은 보편적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편적인 교회에서 믿는 하느님을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의 하느님으로 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한 분이신 하느님을 믿고, 그 한 분이신 하느님이 바로 사랑의 하느님이시고, 그 사랑의 하느님은 혼자가 아니고 세 위를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셋이냐 세 분이냐 그게 아니고 한 분인데 세 위를 포함하고 있다. 그건 알아듣기 어려운 얘기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듣기, 인간의 말로는 알아듣기 어렵지만 그것이 당신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계시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을 매일 매 순간 기도 속에서 첫 번째로 꼽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 같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뭐든지 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고 한다고요. 이게 누구예요? 하느님이시죠.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하느님의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하느님의 이름으로 하고 있다고 잘 느끼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럼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우리가 십자성호를 그으면서 성호를 그 하느님의 이름으로 하는데 가끔씩 잃어먹는다. 그리고 우리가 미사 때에도, 미사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을 하면 그 다음에 신부가 뭐라냐면 사랑을 베푸시는 하느님 아버지와 은총을 내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는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그러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성삼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건 언제 그렇게 밝혀졌느냐? 구약에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을 그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성경 마태복음 마지막 28장 20절에 18절부터 이어지는데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직전에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비로소 하느님의 본질인 성삼위,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이런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지는 친교를 여러분 모두가 누리시기를 빕니다. 성삼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총과 선물은 바로 성부께서 성자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주시는 것입니다. 은총이 성부께로부터 성자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짐으로써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하느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본질적으로 삼위일체이시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 카톨릭의 핵심의 그 영성은 뭐냐 하면, 영어로 뭐라고 말하더라? 언론? 혼자라는 그런 말 씁니까? 언론? 예, 언론? 그 다음에, 나 영어로 하면 안 되지. 내가 모르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만드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 여러분들은 미국 사람이니까. 언론? Together in God.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대 영성의 대표적인 말이 언론? Together in Go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알아들으셨어요? 알아들으셨어요? 그러니까, 혼자 이로되 혼자가 아니고 함께고 함께 이로되 하느님의 안에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내가 내 혼자면 내 혼자서 그냥 열심히 살면 되는 거 아닙니다. 예, 옛날에는 예, 공회 이전에는 여기 나이 좀 들고 옛날부터 구교 집안들은 아, 내 구령을 위해서는 아,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 덕을 쌓아야 되고 덕행을 쌓아야 되고 공로를 쌓아야 되고 그래서 나는 혼자 이렇게 열심히 무슨 고행도 해야 되고 이거 아니에요 이제는. 예. 그럼 뭐냐? 너와 나의 관계 안에서 현존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alone together, together라는 건 바로 성삼위의 사랑처럼 내와 너와의 관계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언제 어디서 계시느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다 나오겠지만 예수님은 언제 계시냐? 두 사람 이상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거기 있겠다고 하신 그 두 사람 이상의 모인 거기에 예수님이 현존해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현존해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는 내 몸이다 너희는 받아 먹어라 하는 그 이는 내 몸이라고 하는 거기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죠? 거긴 어디에? 성체 안에. 예, 그래서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그 인격적으로 계시는 것은 바로 너와 나와 관계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는 거기에 계시고 그 다음에 언제든지 항상 뵐 수 있도록 하는 성치 안에 현존하고 계신다. 이것이 우리 가톨릭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그 한 분이신 하느님이 본질적으로 Who is God? 했을 때 God 하고 얘기했을 때 그 하느님은 누구이신가? 그 하느님은 사랑이시라고 합니다. 첫 번째,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본질적으로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요한 1서 4장 17절에서 16절까지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6절까지 사랑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이는 모두 하느님에게서 태어났으며 하느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느님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곧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드님을 세상에 보내시어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이렇습니다. 어떠냐?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흔히는 우리가 잘 들어보세요. 흔히는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당신의 아드님을 우리 죄인을 위해 속죄의 제물로 보내주신 그 사랑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내리사랑이다. 사랑은 부모로부터 자식에게로 올라가는 내려가는 사랑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느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하느님 사람 뭐 본 사람 있어? 없죠. 예. 하느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머무르시고 그분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우리는 알게 되었고 또 믿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머무르고 하느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의 주제 파악을 하고 비로소 하느님을 향해 내다볼 때 그분이 첫 번째 만나는 것은 어떤 거라고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이 누구신가 했을 때 첫 번째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그런데 어떤 사랑이냐?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이냐? 우리가 마르코 복음에서부터 루카 복음에 무슨 뭐 마테오 복음에 뭐 요한 복음에 여러 번 하느님 그리스도는 하느님을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라고 얘기한 거죠. 네. 그래서 그 전체 복음서에 그러니까 4개 복음서에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데가 몇 군데나 나올 것 같아요? 그 기억도 안 했죠. 뭐 성서학자가 아닌데 뭐 알겠어요? 그러나 참 여러 번 나옵니다. 어느 정도 170번이나 나 170번. 아, 그렇게 우린 요새 그래도 뭐 성령 기도하는 분 아까 내가 잠깐 들어가 보니까 아 하느님 아버지 뭐 이렇게 얘기만 해요. 그리고 우리도 매일 기도할 때마다 미사 때마다 뭐를 해요? 주의 기도문 하잖아요. 주의 기도문은 뭐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 거기에 핵심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첫 번째 음을. 네. 아이가 제일 처음에 배우는 말이 뭐예요? 아빠, 엄마, 그잖아. 예. 요새는 뭐 애들이 약어가지고 아빠보다 엄마를 먼저 하죠. 예. 옛날에는 말이야, 집안에 무슨 가장이라 그래가지고 아빠부터 배우도록 아주 강조한 적도 있습니다. 그죠? 예. 근데 요새는 엄마, 아빠 그러는데. 어쨌든, 엄마, 아빠 하는 그 아빠가 하느님이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신앙인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걸 잘 알아들으셔야 돼. 그래서 우리는 그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기도라는 게 뭐냐? 이거 따로 뭐 이렇게 또 한참 해야 됩니다. 솔직히 말이 교리상 이게 전부 다 해야 되는데 기도라는 건 간단히 말하면 뭐예요? 하느님과의 대화. 예, 하느님과의 대화 이야기죠. 하느님과의 이야기.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하느님과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무슨 말을 할까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한국에서 무슨 가리키는 영어를 어릴 때부터 했겠지.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무슨 말을 부터 했을까요? 한국말을 먼저 했겠지. 그러면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무슨 말을 먼저 해야 될까요? 하느님의 언어를 해야죠. 하느님의 언어를. 하느님과 대화하는 하느님의 언어를 해야죠. 그럼 하느님과 언어를 한다는 거, 이게 기도인데 하느님과 언어를 해야 되는데 그 하느님과의 언어의 첫 단어가 뭐냐 하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거예요. 예, 이 신자가 하느님과의 대화라고 하는 거, 기도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 하는 게 뭐냐 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줬거든. 하느님과의 대화의 그 방법이 뭐냐 하면 하느님과의 대화의 방법을 가르쳐준 게 주의 기도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주의 기도문에 기본적으로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라고요? 하느님 아버지. 예. 그러니까 입만 떨어지면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신자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예. 지고도 신자라면. 그래서 우리는 주의 기도문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하라. 어떻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그 나라가 임하시며. 이제 다음에 조금 더 나오겠지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이게 아주 기본적입니다. 예.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느님께서 너희 아버지시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할 것이다. 내가 하느님에게서 와서 여기 하느님에게서 나와 여기에 와 있기 때문이다. 나는 나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정말 하느님 아버지를 향하는 그런 마음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도 또 이상 누구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늘에 계신 그분뿐이시다. 그리고 너희는 선생이라는 이라고 불리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의 선생은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정말 하느님이 정말 그 어떤 분이냐? 정말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 아버지시냐? 아버지라고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느냐? 우리는 그 뭐지 탕자의 비유에서 그걸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되찾은 아들의 비유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000년 대신년에 2000년이 되기 전에 어떤 일을 했었느냐 하면 아버지 그다음에 1998년에 아버지의 해, 1999년도에 1999년도에 아들의 해. 그 다음에 2000년을 성령의 해. 그렇게 해서 교황청으로부터 이렇게 저기 성삼위의 사랑, 저기 그 나라를 준비하면서 2000년 대희년을 그 공포하면서 성령의 해로 이렇게 정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때 그 아버지 해의 그 유명한 그림, 이렇게 아들 탕자를 이렇게 불러들이는 그 그림을 혹시 본 적 있어요? 본 적 있죠? 그죠? 그 해 동안은 계속 그걸 내보여서 아버지 해에는. 탕자에서 돌아오는 그게 누구의 그림이에요? 어휴 잘하시네. 나는 외국말을 잘 몰라가지고 잘 혓바닥이 안 돌아가긴 한데 빌브란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림을 그렸어요. 딱 이렇게 애를 저기 아들을 이렇게 끊어놓는데 그 손이 어떻다고요? 응? 예, 이 손은 막 하나죠. 일하는 아버지의 손이고 요 손은 아주 야리야리한 어머니의 손. 그래서 하느님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하느님은 성이 없으니까 우리에게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로 자식을 끊어안는, 부모가 자식을 끊어안는 모습으로 그 밀브란트가 그렸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바로 나를 온전히 사랑하는 아들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되찾은 아들에 대한 비유를 그 하면은 정말 한마디로 말하면 그 어떤 그 사람이 아들 둘을 있었는데 그 작은 아들이 그 아버지에게 어느 날 내게 돌아오는 재산의 몫을 주십시오. 내가 이제 자유로이 멋지게 세상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재산의 반을 갈러가지고 멀리 나가서 신바람나게 먹고 놀고 지멋대로 살다가 결국은 나중에 다 털린 다음에 먹을 곳이 없으니까 그 동네에 사는 그 농장에 갔는데 그해 마침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라도 그 얻어먹을까 했는데 그것도 마음대로 먹지 못했다. 그래서 그놈이 바로 못된 탕자가 이제 결국은 배가 고파서 허리끈을 졸라매고 땅바닥을 딱 치면서 고개를 들고 뭐를 생각해요? 아, 내 고향에 내 아버지 거기를 가면은 먹을 것이 풍부한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되었구나. 이제는 내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으니 그저 나를 그저 종으로 받아주십시오 라고 생각하면서 터덜터덜 회개를 하고 아버지의 집을 향해 갔다. 그런데 멀리서 이 못된 자식 요놈 나쁜 놈 죽일 놈 이렇게 하고 욕을 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돌아올까 하다가 아 돌아오는데 알거지가 오는 거야. 너희놈아 그거 다 까먹었어 죽일 놈아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죽을 자식이 돌아왔다. 그래서 그를 정말 포용하고 그가 지저분한 옷을 입었으니까 그 종을 시켜서 전부 다 갈아입히게 하고 금가락질을 시키게 하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게 했다. 그랬더니 들에 나가서 일하고 돌아오던 큰 아들이 돌아오다가 종을 벌, 야, 저게 뭔 소리냐? 뭐 잔치 소리냐? 그러니까, 아, 죽었던 자식 둘째가 들어와서 지금 아버지가 잔치를 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가 생각하기를, 아니 저놈이 가서 아버지 재산을 다 까먹고 들어왔는데 그래 그놈을 위해서 잔치를 해줘요? 아, 그러는 거지. 그래서 안 들어오니까 아버지가 얘야 제발 좀 그 마음 상하지 말고 와라. 그러니까 내가 친구들과 왔을 때는 비틀어진 염소 새끼도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말이야 다 재산을 다 까쳐먹고 들어온 저놈을 말이야 송아지까지 잡아준다니 말이 됩니까? 이제 불평을 들이했죠. 큰아들이 말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맞지. 왜 고개를 흔들어요? 맞지. 우린 다 그렇게 세상을 보고 판단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 마땅하게 그 욕먹을 짓거리를 했지. 못된 짓거리를 했으니까 마땅하지.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은 그게 아니거든요. 예. 이겁니다 바로. 예. 우리가 하느님의 아버지를 잘 들어야 됩니다. 예. 우리는 많은 경우에 마치 우리 옆에 교우들을 뭐 할 때도 그따로 하면 되냐고 막 비판하면서 마치 지가 하느님 아버지나 된 것처럼 비판을 하는데 그는 염라대왕이 하는 짓거리지 하느님 아버지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예. 우리 그 교우들 간에도 특히 정말 그런 건 아주 조심해야 되는 게 좀 하느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예. 정말 우리가 하느님의 자식이라면 하느님 아버지를 닮아가야 되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아버지처럼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고도 우리는 이해관계나 이런 논리적인 타산으로 하느님이 이랬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남을 대하면서 신자답게 산다 이것만큼 이중적인 삶이 없습니다. 예. 그건 자기도 모르고 하느님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오늘 이 피정 중에 여러분들이 정말 제대로 알으려고 하면 바로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하느님은 단순한 하느님이 아니고 사랑의 하느님이고 자비로우신 우리의 아버지자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에 대해서 좀 시간이 있으면 묵상도 좀 할 수 있는데 말이야. 저기 요한복음 15장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그래서 하느님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모통하면 예수님이 그 아들로서 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고 들을 수 있었던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이 사랑이시요 자비의 아버지라는 것을 깨닫게 해야 된다. 요한이 저기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걸 강조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너희에게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28절 나는 지금까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비유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더 이상 너희에게 비유로 이야기하지 않고 아버지에 관하여 드러내놓고 너희에게 알려줄 때가 온다. 그날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청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청한다는 말은 아니다. 바로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아버지에게서 왔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나는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다가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돌아간다. 예수님이 이렇게 철저하게 하느님을 당신 아버지로 강조하면서 너희가 내 형제요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너희가 바로 나를 통해서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오고 우리가 그래서 믿는 거고 우리가 하느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내 제자가 되면 그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되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하고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그 행동은 바로 누구를 반영해야 되고 누구를 투영해야 되느냐 하면 하느님 아버지를 투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자 생활을 잘한다 그래가지고 내가 열심히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누구와 연결이 돼요? 하느님 아버지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활은 그냥 신부님을 통해서 뭐 신부님에게 잘 보이려고 신부님 잘 보여 소용없어. 정말 하느님 아버지에게 잘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직접적인 하느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뒤에 뭐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지만 제가 그 이상 더 얘기하지 않고 요한 1서, 요한 복음 1서, 편지 1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시어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리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됐는지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처럼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있는 그대로 배울 수 있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신자로서 내 아버지가 누구냐 하면 우리 하느님이시다. 그분은 어떤 분이냐 혹은 누구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분은 진정으로 사랑이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정말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랑하는 하느님, 그 아버지의 하느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 인간 안에 어떻게 해주셨느냐? 이제, 영어로. 아, 그것도 좀 어디 썼나? 아, 이거 없다, 야. 어디 썼나? 그, Father's will of God. 아, 그렇게 하면 돼요. 아, 하느님의 의지가, 하느님의 뜻이 무엇이냐? 어떤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정말 그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느님은 결국 창세기서부터 쭉 이어지게 나가면서 모세오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표현해 주셨는데 첫 번째는 그분이 당신 모습대로 붕어빵을 만들어준 것이 바로 나다. 그러니까 나는 나의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니고 바로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하느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내 됨됨이는 우리가 효자라면 뭐 옛날 유교식으로 말하면 효자라면 내 머리카락 하나도 내가 내 마음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아버지 어머니에 의해서 사랑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고백하듯이 내가 신자로서 내 아버지를 반영한다 그러면 내 아버지는 누구시냐? 바로 나를 사랑하신 하느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건 개신교 신자들이 잘하더라고. 하도 훈련을 지켜서 아 입만 벌려다 하느님 아버지 그러는데 천주교 신자들은 하느님 아버지 잘 몰라. 본당 신부는 잘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 교회 중심적이고 그 교계 중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정말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느님의 정말 인류 구원을 위해서 타락한 인류를 위해서 당신의 백성을 이끌어서 구약의 전체는 다 당신의 그 아들 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민족을 선택하셨는데 그 민족을 선택한 첫 번째 그 이름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 거기 보면은 1절부터 5절 그 모세 아브라함의 부름 소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나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내리어 너의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그리하여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에게 축복하는 이들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이르신 대로 고향과 처자식을 떠나 주님이 이르시는 길을 걸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한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여러분들 그 모세 그 영화 그죠? 아 정말 쉽게 그거 진짜 그 대한극장에서 70mm 그거 처음 들어왔을 때 이야 막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아. 우르르 어이구야 바다가 깔아주니까는 야 진짜 그건 에? 아마 여기 한국에서 본 사람들 아마 그때 당시 그거 아마 보고 정신이 빡 드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에. 여러분들 그 저기 모세에 대한 이야기 그가 어떻게 했느냐 결국은 뭐 파라오의 그 궁전에서 결국 모세 이스라엘 민족이 자꾸 발전되니까 다 죽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 모세 어머니가 결국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나일강에다가 애를 띄워 보내는데 그거를 이제 그 둥지리 뭐 이렇게 둥지리지 거기에다가 그 물이 찰까봐 그 뭐지 저 역청인데 뭐 역청이라면 이게 그 뭘 하는 거냐 이 배 물 들어오지 않기 위해서 그 송진으로 이렇게 만들어 꿀하고 섞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발라서 예,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구니 속에다가 이렇게 발라가지고선 그 애를 띄워보냈다. 그랬더니 임금의 사촌 딸이지, 딸이 목욕을 하다 이제 만났다. 그래서 이제 모세를 길렀다. 하여튼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럼 모세가 자랐다. 그 다음에 자기 민족이 이렇게 박해를 받는 걸 보고 그놈을 죽였다. 그것이 소문이 나서 결국은 도망을 갔다. 어디냐? 저기 미디암 지방, 그러니까 그 사막에 그 도망갔다. 그런데 목장에서 양을 치다가 딱 보니까 떨기 나무에 뭐 이렇게 불이 났다. 그래서 그게 뭐인가 하고 가봤더니 소리가 났다. 여기는 성스러운 곳이니 내 신발을 벗어라. 그래서 신발을 벗고 호기심에 자꾸 가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이제 너는 이집트에 가가지고 내 민족을 구해오너라. 그러니까 모세가 뭐냐면 아니 거기 가면 당장 죽을 텐데 내가 거기 가면 지금 당장 도망 나왔는데 거기 가면 죽는데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가라. 갔습니다. 가서 이제 나는 말주변이었으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 형인 누구지? 아 그렇죠. 아론을 시켜서 모든 걸 대변인으로 하겠다. 그래서 결국은 아론과 함께 그 파라오와 이제 싸움이 붙잖아요. 그게 이제 쉽게 이제 드디어 이제 탁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재앙이 계속 이루어지고 마지막에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시나이 반도를 거쳐가면서 그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돈독하게 한 민족으로서 굳히면서 거기에서 하느님의 백성으로 일깨우기 위해서 야훼 하느님이 그들에게 뭐를 줘요? 당신이 원하시는 뜻을 지키라고 이제 내려주는데 그 중에 핵심이 뭐냐 하면 뭐예요? 예,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뜻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법률적으로 쓰여진 것이 모세를 통해서 시나이산에서 십계로 내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느님의 뜻 그러면 첫 번째가 어디서 나타나요? 십계명에서 드러나는 것이요. 십계명의 첫 번째 뭐예요? 너에게 나 말고 다른 신은 있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로는 너희는 나의 이름을 부당하게 불러서는 안 된다. 또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내라. 그 다음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 다음에 무슨 살인하지 해서는 안 된다. 가늠해서도 안 된다. 도둑질을 하지 말라. 이웃에 대한 불리한 증언을 해서도 안 된다. 이웃에 대한 집을 탐내서도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당신의 뜻을 발표를 했는데 그것을 우리는 소위 말하는 그 모세의 십계명이라고 말합니다. 그건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신자들은 정말 십계명을 잘 지켜야 됩니다. 요즘에는 하도 사람들이 그 뭐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신약 시대에 와서 한다 그래서 구약을 안 지키도 되는 줄 알아. 이건 구약이 아니에요. 하느님의 뜻이고 하느님의 계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계명을 기본적으로 지켜야 됩니다. 근데 이 십계명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몇 시간이 걸리긴 하죠. 근데 요즘에 뭐 고백성사를 볼 때 하느님의 뜻대로 살았냐 안 살았냐. 글쎄요, 뭐 생각이 잘 안 납니다. 뭐 제가 뭐 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 혼자 나이 들다 보니까 뭐 못된 짓거리도 하지 않고, 못된 짓거리도 하지 않고라고 하는 그 얘기는 지 얘기지. 하느님의 뜻을 얼만큼 했냐 안 했냐 그거에다 놓고 봐야 되는데, 하느님의 뜻이 뭐인지 모르는데 지가 지 짓거리를 했다 안 했다를 지가 지 생각으로 판단하니 그게 하느님 대전에 말이 되냐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특히 나이 드신 분들, 특히 나이 드신 분들, 난 몰라. 모르면 천당 못 가요. 그래도 미국에 와서 사는데 땡큐는 알잖아요. 땡큐. 땡큐도 몰라 그러면 진짜 여긴 못 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중요한 거는 정말 알을 건 알아야지. 지가 나와서 한평생 길렀는데 내 자식님이 어떤지 몰라. 그럼 그건 치매지. 치매를 일평생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거는 정말 이왕 신자답게 산다면 핵심적으로 지금 하느님의 뜻은 알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하느님의 뜻은 기본적으로 천주십계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천주십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느 예수님도 와가지고 그 어느 한 획도 내가 밖으로 오지 않고 완성해라 왔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왜 그 얘기를 해야 되느냐. 예수님 시대에는 하도 이 십계명을 가지고, 그러면 예를 들면 안식일을 지키지 말아라. 아, 참 지켜라 그랬으니까 안식일 어떻게 지키는 게 지키는 거냐. 일을 하지 말라 했다. 쉬라 그랬다. 그럼 어떻게 쉬어야 되냐. 얼마나 사람들이 율법학자들이 두뇌를 짜내면서 650가지나 그 법률을 만들어가지고 사람 얼고맸냐 하면, 안식일에 쉬지 말라 그랬으니까 밥을 해먹어도 안 돼. 그것도 일이니까. 알아들으셨어요? 거기에다가 저 다락에 있는 물건을 내려도 안 돼. 그러니까 자기 종이나 이방인들을 시켜가지고 나 저 다락에 있는 짐 좀 내려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아들으셨습니까? 이러니까 예수님이 와가지고 무슨 소리냐. 그렇게 하는 거는 되먹지 않은 소리다. 그래서 제일 뭐 저기 첫 번째 도전한 게 뭐냐 하면 율법학자들, 바리사이파, 이런 사람들에게 도전을 하는 거예요. 본질적인 건 사랑이지 계명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사랑을 강조한다 그래서 계명이 없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옛날 공회 이전에는 고해성사를 보려면 천주십계에서부터 차례대로 깜그리 해야 돼서 무슨 죄를 몇 번 범했노라고 하고서 다 고백을 해야 되는데, 요즘엔 뭐 별로 할 일은 없습니다. 제가 혼자 살다 보니까 뭐 잘못한 건 없고요. 뭐 성당에 어쩌다가 좀 안 나온 적은 있지만 그거야 뭐 혼자 살다 보면 할 수 없지요. 뭐 지가 지 혼자 지 다 좀 고백하고 다 사하지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객관적으로 하느님 대전에서 하느님의 아들과 딸로서 살기에 합당하도록 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잘못을 하더라도 모르고 잘못하는 거고 아는 거 잘못하는 건 또 다릅니다. 우리가 용서를 청할 때 모르고 청하는 거하고 알고 청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알으시겠어요? 모르고 청하는 건 청하는 것도 아니에요. 알고 청할 때 그건 정말 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라고요. 오히려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정확하게 더 세밀하게 알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냐. 두 양반이 부부지간에 아주 다감하게 앉아있잖아요. 그죠? 결혼할 때 다 해주겠다 그랬잖아요. 세월이 갈수록 점점 더 귀찮아지니까 안 해요. 그죠? 그래 놓고는 자기 합류하래. 내가 뭐 어떻게 돼서 못했어. 참 미안해. 이렇게 미안해까지도 하다가 나중에 미안해 소리도 듣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그 소리 하지 마라. 그러니까 나중에 할 얘기 없는 거야. 점점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너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용서해주겠다고 다 그러겠잖아요. 그래도 용서가 안 되는 거는 이게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섬세해집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그 검은 것 하나가 다 보이는 거예요. 전에 멀리 있을 때는 아 멋지다야. 그래서 서비스 탁 하면 아유 고맙습니다. 그런데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속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용서한다 그러면서도 그 용서가 안 되는 거야. 그 중에 제일 문제가 뭐냐면요. 등 돌리는 거, 꼽을 치는 거, 이건 정말 용서가 안 돼요. 다 용서해 줄 것 같으면서도 환히 보이는데 그걸 꼽을 치고 앉아있는 건 더 그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건 스스로가 돌아설 때까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죠? 즉시. 예. 예를 들면, 내가 요거까지 얘기하면 좀 곤란하겠지만, 주말에 우리 어디 가려고 애까지 다 준비했는데 뭐 갑자기 무슨 병원에 뭐가 생겼다. 그리고 친구 어머니는 그렇게 잘 죽는지 그 뭐 그 문상 가야 된다. 이 친구 어머니 몇 명이 죽는지도 몰라. 하여튼 에. 그리고 도망을 갔다. 그리고 어디 갔냐? 무슨 누구 뭐 데이트하러 나가는 거. 요걸 만에 알게 되면 요걸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용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섬세해지고 더 정확해지는 거예요. 더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뭐 저는 뭐 혼자 살다 보니까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성사 볼 것도 없고요. 그건 하느님이 누군지 사랑도 해본 적이 없어. 예. 이해가 되십니까? 어휴, 잠잠해지네. 겁났어 이제. 정말 우리가 정말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그 하느님의 뜻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예수님이 뭐라고까지 얘기하느냐 하면, 다시 그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양식은 바로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다. 내 양식은.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뭔 얘기를 했냐 하면, 기도하라. 이게 하느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하느님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옛날 국외 집안들도 그럴 거야. 기도 안 하면 처먹지도 마라. 옛날에 기도하지 않으면 밥도 안 죽은 적도 있어요. 정말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 양식은 바로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다. 요즘에 그러면 집에 붙어있을 놈이 하나도 없겠지?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지 않은 놈은 밥도 먹이지 않아 봐. 요새 젊은 애들 어? 그 하느님의 뜻대로 실천하라 그러는데 너 실천 안 하면 밥 안 줄게 그러면 아마 집에 붙어있을 놈이 하나도 없을 거야. 다 도망 다 쫓겨나고. 어쨌든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생활이다. 그 초세기에는 어땠느냐? 그 로마인들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로마인의 편지 12장 1절에서 2절에,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내가 아버지의 자비의 힘을 입어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느님 마음에 드리는 거룩한 제물,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드려야 하는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현세에 동화되지 말고 정신을 새롭게 하여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무엇이 하느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하느님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십시오. 라고 이제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매 순간 이것이 하느님의 뜻일까 아닐까, 정말 내 이웃을 향해서 정말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정말 감사할 줄 알고 내게 이루어지는 불행이 불행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건 뭐 이게 뚱딱지 같은 얘기인데, 이게 지난번 그 1월 21일 묵상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어떤 거냐? 이 뭐 현대판 이야기긴 한데, 독일의 재무장관이었던 바덴이라는 그런 재무장관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매사에 아주 긍정적이고 주님께 늘 감사하는 삶을 살면서 국가에 큰 공헌을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가 젊은 시절에 그가 정말 매사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늘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됐는데, 그 계기는 말이에요, 그가 젊은 시절 심한 가난으로 고생을 하면서 정말 때를 겨우 그 끼니를 이어가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주 가난하면서도 이제 지방 이제 한 공무원이 돼가지고 어느 날 지방에 출장을 갔는데 돈이 없어서 허름한 여관에서 여장을 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일어나 보니 자신의 구두가 없어졌습니다. 바데는 자기 같은 가난뱅이의 구두를 훔쳐간 것이 너무 화가 나서 하느님께 원망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침 그날은 주일이었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이 든 여관 주인이 창고에서 헌 신발을 꺼내 빌려주며 함께 성당을 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못해 성당에 갔지만 남들이 바치는 기도와 찬송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의 행동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두 다리가 없는 장애인이 하느님께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때 바데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사람은 신발을 잃어버리는 정도가 아니고 두 다리가 전부 잃어버렸으니 신발이 있어도 신을 수 없는 처지가 아닌가. 그런데도 저렇게 눈물을 흘리며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송을 올리는데 나는 도대체 무엇하는 사람인가?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그까지 신발이야 다시 사면 신지만 그는 신발을 신을 발조차 없으면서도 하느님을 찬미하다니 나야말로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로다. 그래서 그는 그 뒤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결코 하느님을 원망하는 일이 없었고 조그마한 일에도 늘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며 살게 되었다. 이게 이 사람이 고백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하느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뭐 불평도 할 수 있고 또 제대로 깨달지도 못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 됨됨이가 정말 겸손하면 거기에서 하느님의 손길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정말 자비의 사랑의 아버지라는 것을 잊지 않는 그런 신자가 되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하느님의 하나의 그 붕어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쉬었다 해야 되겠죠? 예. 한 10분 쉬었다 하죠? 예. 그래서 10분 쉬었다가 여러분들 진짜 신자다운. 그래서 그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도 아주 길게 제가 뭐 예화도 뭐 여러 개 들고 있었는데 그런 건 뭐 여러분들 아버지 생각하고 하느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가 하고 한번 좀 비교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한 10분 쉬었지, 그죠? 예.